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 초대교회 교부였고 이제 황제 앞에서 설교를 했었던 그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그 크리소스톰 혹은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곧 말로 말할 수 없으며 소멸하지 않으시며 파악될 수 없으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붙잡힐 수 없으신 분, 또한 모든 사고를 넘어서시며 모든 이성을 능가하시며 천사들과 땅의 천사들과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인간이 되시는 일을 스스로 수용하시고 그래서 흙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스스로 취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보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말들은 역시 2014년을 살아가는 수천 년의 간극이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이렇게 적용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한 인격으로, 우리와 똑같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이 비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그 놀라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라고 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관 복음서가 그리고 모든 신약 성경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이맘때쯤 성탄절 때쯤 되면은 굉장히 많이 읽고 또 이렇게 성극으로 이렇게 많이 꾸며서 익숙한 이제 내용들일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전설이 아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신화가 아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뜻은 실제로 그 일이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미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그 과거에 이미 나셨고 이미 사역하셨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고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바꿔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오셨다. 너희가 어떻게 하기 이전에, 너희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역사의 한 시점에서 정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미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시 또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레니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 아무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인간을 위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한 아무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동정녀로부터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징으로 주심으로써 발생하였으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누가 예수님을 달라고 기대했느냐? 누가 예수님을 달라고 요청했느냐? 누가 이 시점에 예수님을 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하반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자들에 따라서 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박사들이 온 동방이 과연 어디냐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 지역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지역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옆에 있는 어떤 왕국이었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먼 길을 왔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BC 587년에 바벨론 신바벨론 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지요.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너희가 이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라 라고 해서 뭐 에스라라든지 수룹바벨이라든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 그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은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페르시아 지역, 뭐 바사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들이 여정을 출발했다면 적어도 한 1300에서 1500km 정도는 이렇게 그 여행길을 거쳐서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할 때에 석 달에서 넉 달 정도가 걸려서 그냥 계속해서 열심을 내서 왔는데도 그 정도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 동방 박사들 역시 적어도 한 3개월에서 4개월 이상의 긴 여정을 통해서 도달했을 것입니다. 이때는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운송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왔겠습니까? 낙타를 뭐 타고 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하여튼 여러 그 사막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추위의 위험, 그 여러 역경들을 거쳐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들판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이 구절은 마치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저 동방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 지역이고 페르시아 지역이죠. 거기서 선택을 받아서 긴 여정을 하게 됩니다. 하란으로 가게 되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긴 여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그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돼 있었기는 했지만 그것이 실체화되는 데는 긴 역사의 호흡이 필요했던 것이죠. 긴 역사의 여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는 그렇게 이 구원의 별을 보며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홍해라고 하는 그 물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을 지나야 되고 때로는 사사기라고 하는 그 혼란한 수풀을 지나야 되며 때로는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성기를 그들이 경험함으로써 그 마치 그 편안한 어떤 들판 같은 그 지역을 그들은 지나왔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들은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사막과도 같은 고난의 어떤 행군을, 고난의 어떤 발걸음을 그들은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역사의 종착점에 그들은 이 아기로 태어나신,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지점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들이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부침, 역사의 고난, 어떤 역사의 어떤 그 어려움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겪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앞에는 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온 것처럼 이 별이 뭐였냐에 대해서는 또 그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일치되는 이 순간이었을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이제 요즘 그 연구에 의하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적어도 BC 4년 이전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 아마 이제 BC 5년 혹은 6년 정도에 그 중국과 그 우리나라에서 그 혜성을 관측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 1999년에 이렇게 써진 어떤 논문을 보니까 그 혜성이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로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이제 별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별이 아니라 사실은 천사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장들이지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그 별이 뭐였냐가 아닙니다. 그 별이 무엇을 지시했느냐입니다. 우리는 또한 동방 박사들한테도 관심이 많죠. 과연 누구였을까? 특히 우리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성극도 하고 성극을 많이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세 명이라는 거에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드렸던 선물이 황금과 머리아까 유황이기 때문에 세 명이었을 거다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이 동방박사들이 12명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한답니다. 그것 또한 이렇게 성경에 별로 근거하지 않은 이렇게 상상이 가미된 어떤 그러한 견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가 누구였느냐, 이들의 직업이 뭐였느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만난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긴 여정을 해왔던 이 동방, 이방인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을 받아서 긴 역사의 여정을 거쳐온 이스라엘, 그들의 종착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여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의 어떤 흐름들을 쫓아서 온 것이 아니라 별을 쫓아서 온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별, 그들을 구원으로 안내하는 그 별, 그리고 그 별은 지금 아기 예수를 지시하고 있고 아기 예수를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1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그 박영선 우리 박 목사님의 그 다시 보는 로마서 이제 얼마 전에 설교를 마치셨죠. 거기 41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맥락은 이런 맥락인데 이 말씀의 맥락은 이제 우리는 보통 구원의 확신을 어떤 이제 순간적인 어떤 각오나 순간적인 어떤 결단, 어떤 깨달음 이런 것으로 이제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에 한국 교회가 익숙해 있었죠.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전에 이제 한번 그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설교 중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저는 구약을 읽다가 밤하늘에 문득 떠오른 둥그런 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들으면 매우 애매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맞는데 신의 광야에서였는지 바벨론 포로되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와 저들의 흥망성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며 문득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민족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못한 굉장히 비참한 역사를 살아왔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둥그런 달처럼 빛나는 별처럼 그들은 어떤 별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현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죠. 싸우고 배신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고 일이 일비하다가 생이 끝나고, 그런데 그들의 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밝은 별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수렁 같고, 우리의 현실은 깊은 암흑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지경에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밤하늘의 별은 밝은 걸까요? 제가 이제 해마다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드는 이제 기분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길거리에 그 굉장히 트리도 많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렇게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덤덤해지는 게 그냥 무뎌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별 기대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를, 별로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그 성탄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여러 어떤 세속적인 어떤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단지 어떤 그런 분위기가 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기대, 어떤 열정, 이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제 좀 이렇게 해가 갈수록 이렇게 아쉬운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별반 기대할 것 없는 것 같은 연말이죠. 점점 우리가 누리는 기술 수준은 좋아지고, 분명히 어떤 그 복지 수준이라든지 뭐 경제 수준이라든지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것이 맞는데, 우리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향유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도대체 뭘까요? 차라리 소망이 없으면, 차라리 어떤 기대가 없으면 그냥 매일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빠서 다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조차 없으면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을 텐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먹고 살만하고 뭔가 인생을 돌아볼 여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왜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서는 허무한 생각들, 아, 인생이 참 별게 없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우리를 붙잡고 있게 될까요?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길래 우리는 왜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생겨먹었을까요? 저 밤하늘의 별은 얼마나 밝고 아름답습니까? 현대의 과학기술은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평생 걸려도 갈 수 없는 그 우주론에서 이야기하는 연수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매덕년은 가야, 매덕광년은 가야, 빛의 속도로 매덕년은 가야 있는 어떤 그 별과 어떤 그 성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생전에 거기를 절대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간극에서 오는 아쉬움과 허무함과 좌절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우리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밤하늘의 별은 밝을까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밝은 별만큼이나 예수님이 처했던 환경은 녹록치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이 너무나 밝았지만 예수님이 처했던 환경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기뻐서 소동한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권력을, 나의 어떤 기득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속적인 어떤 권한들이 뺏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헤롯 왕의 소동이었을 것입니다. 재밌지요. 어떻게 보면 헤롯 왕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성취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헤롯이 만들어낸 성취였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성취였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악마적인 사탄적인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 그림은 이방에서 온, 동방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인간이 만들어내는 성취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그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합니까?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동방의 박사들한테 그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나한테 알려달라. 내가 경배하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주께서 꿈에 그 동방 박사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서 헤롯을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 여정 또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돌아갔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헤롯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죠.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속인 줄을 알고 그 당시 베들레헴에 있었던 두 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다 죽여버리라라고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실제로 헤롯은 10명의 부인이 있었고 10명의 부인에게서 많은 자식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왕권 다툼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년에 이 헤롯은 거의 노이로저에 거의 히스테리를 이렇게 부리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도 죽여버리는 아주 그런 무자비하고 아주 그냥 그 잔혹한 왕이었다고 하지요. 예수님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별은 너무나 밝은데, 별은 너무나 환히 그 상황을 비춰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현실은 죽음의 현실이요. 정말 그 예수님의 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깃털과도 같은, 헤롯이 그냥 한번 후 하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러한 그 실존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약속은 너무나 귀한데 성경은 끊임없이 별을 보여주며 둥그런 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신앙과 우리가 갖게 된 이 믿음이 너무나 고귀한 것은 알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교육자로 살면서 비록 아직 젊은 나이지만 얻게 된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또 청년부도 맡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을 또 보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심지어 저희 청년이부에는 자기소개서를 130통 쓴 형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취직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야, 너 정말 잘생겼다, 정말 예쁘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남들이 볼 때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저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이 처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제가 청년들이 좀 만나자, 상담을 하고 싶다, 목사님 저랑 상담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만나게 되면 거의 90%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 연애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제 마음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와 잘 사귀다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나왔든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이란 그런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적으로 괜찮은 성취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보는 별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현실은 너무나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현실 속에 우리를 두셨을까요? 왜 우리가 보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걸까요? 자, 그 해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비방과 환난을 겪게 되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너희의 현실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34절 볼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왜 이렇게 별은 밝은 걸까요? 왜 이렇게 달은 밝은 걸까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한데 우리의 현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아주 일시적인 것인데 왜 저 밤하늘의 별은 저렇게 영구히 예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환하게 별이 떠 있는 것일까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다.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저 밤하늘의 별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언젠가 그 빛을 우리가 목도하고 만나고 그 빛과 그 빛의 실체를 소유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러니 이 사이에 이제 무슨 말씀이 있냐면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믿음장이 있지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일으킨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을 주셔서 살게 하신 사람들을 봐라. 그러니 13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무서운 현실이 내게 어찌하리요. 한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것 같은 이 현실, 이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를 돕는 이가 계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예수가 계시다. 밤하늘에 빛나는 달처럼 빛나는 예수가 계시다. 그 예수를 보고 너희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그 예수가 오신 현실, 아기 예수로 오신 현실, 아기 예수로 그렇게 걸어가신 그 현실, 헤롯의 위협 앞에, 온갖 병의 위협 앞에, 온갖 현실의 위협 앞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위협 앞에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를 기억하라. 그가 동일하게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계시며 그가 동일하게 너희의 현실 속에 와서 계신다. 그 예수의 얼굴이 바로 너희의 얼굴이며 너희 이웃의 얼굴이지 않느냐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할 것 없을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힘삼아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을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을 완수하여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실을 품어주셨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과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앞에 비추게 하시는 그 구원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